요한복음 4장. 자, 우리 27절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27절부터 30절 한자씩 읽어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가 에베소서 말했을 때 틀린 줄 몰랐어요. 근데 옆에 누가 웃더라고요. 왜 웃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 참기추 이게 이제 한 교회가 분립돼 가지고 이제 수원 참전교회 멤버들이 이게 빠져나오니까 그 친구들이 한 거의 뭐 이제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20명 정도가 항상 이게 잘 빠지지 오는 사람들잖아요.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공간이 비어요. 이 금요일 날 거의 자리가 꽉 차는데 그 사람 빠진 만큼의 공간이 약간 비어요. 이렇게 뭐 앞에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기쁘고요. 예, 우리가 교회가 분립 개척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뭐 마치 그 딸을 출가시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뭔가 그 특이한 감정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특이한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럼 마지막 그 주일날 우리 보낼 때 다 인사하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 2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려고 부부를 이제 나를 보호하게 하고 뒤에서 잠깐 기도를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 잠깐 듣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잠깐 얘기할 한마디씩 자기 두 부부가 얘기하는데 막 울먹이면서도 이게 지나온 시간을 얘기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갈 때 이제 허깅을 한 번씩 했는데 참 그냥 또 안겨가지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정서가 나도 감정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진짜 무슨 자식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참 그랬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잘 지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고 생기도 있어 보이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더 많이 출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사업성이거나 기획적으로는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주의 인도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연말에 제가 10월부터 12월까지는 면담이 많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감정 노동이라고 말합니까? 감정 노동이 아니고 영적인 그 상태를 같이 나누면서 하는 거라 쉽지 않은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배 전후고 막 꽉 차 있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도 면담해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꽉 차는 그 틈틈이 여러분들이 계속 면담할 사람들이 저한테 신청을 하는데 막 그걸 찾아서 저 앉아서 주일날 점심 먹고라도 그때라도 잠시 만나고 이렇게 틈틈이 찾아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 소화를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너무 바쁘고 우리 등록신반도 밀려서 다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런데 연말에 하는 이 면담이 저한테는 상당히 또 좀 버겁긴 합니다. 너무 많고 2월달까지도 뭐 월요일이 거의 스케줄이 다 벌써 짜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이 영적인 필요가 있어가지고 면담을 신청하고 그랬는데 제가 최대한 하고 여러분들의 그 면담 신청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대한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말고 강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아,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살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대화하는 것이 어떤 어느 정도의 결론에 거의 결론에 이른 내용이지, 그 결과는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대화의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폈죠. 그래서 2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생수가 필요하다는 걸 자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알고 그분에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얻기를 원하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진정성인 인격적인 반응 속에 그렇게 하고 그것에서 생수의 가치를 알고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 반응과 그런 걸 갖도록 하게 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대화하시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정말 그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이제 알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구하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상황에까지 왔죠. 26절에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분을 이제 수용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대와 기다림을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었죠.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 또는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 그 결론에 이르는 그때에 마침 제자들이 이제 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수가에서 돌아온 거죠. 8절에서 이제 수가로 가는데 여기까지 쭉 있다가 여기까지 탁 이 삼 이 시점에 돌아왔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대화가 중단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 속에서 마침내 뜻하신 목적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돌아온 것을 참 뭐 우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것 속에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나가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정말 놀라운 섭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이것은 약간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런 조건에서라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대화를 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심도 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 내밀한 모습과 이 상태까지 말하는 가운데 자신이 뭐 이런 남자가 몇 명 뭐 이런 것까지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갖는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으면 그건 안 되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 것이고 자기들은 이제 음식이 필요하고 이 시간 점심 먹어야 되니 먹어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구하러 가야 했고 갔고 자기들은 그 생각하고 간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둘만의 대화. 그래서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자기 걸 꺼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우연한 것처럼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이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큰 퍼즐을 못 보니까 이 하나님 뜻이 이루는 과정의 한 시점일 뿐이지 그래서 결론까지 전체 그림을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이 섭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섭리가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우리는 보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를 덧입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거의 이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런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키우면서 하든지 무슨 직장을 가든 뭐 이동하든 뭔가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든 간에 삶에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작 아는 것은 그저 일어난 현상이에요.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대처를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일어난 현상과 현재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 뭐 그런 것 정도 그런 실상 정도인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아니 이 세상에서 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되어서 있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이 서로 엮여서 전체를 이 세상 역사에 엮여 있는 모든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린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 이 구성원들이 전체로 엮여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는 것도 내가 우연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내가 부딪히는 모든 것은 우연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 또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이 단면이 이 사건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무슨 연결성이 있을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우연한 것처럼 보이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봐야 만약에 그런 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연한 것으로만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갖는 감정과 내 생각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걸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서 그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반응으로 가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화내고 보이는 대로 흥분하고 보이는 대로 즐거워하고 보이는 대로 그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네. 그런 모습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날 낮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느 때처럼 물길로 여기 야곱의 우물로 왔다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한 유대인을 보았고 그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참 이게 너무 범상적 일상적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한테 이렇게 물 달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좀 당황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렇게 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가 시작되어서 자기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 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했고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듣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 대화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허락된 조건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여기서 여자인데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관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인 것이었어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사회 풍토는 이런 모습은 이상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아주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이고 뭐 사마리아 여인이다 하고 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것까지 다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네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시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여인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어떤 남성과 대화한다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행위다. 설상가상으로 예수의 말에 근거하면 독자들은 그 여인이 부끄러움을 모른 채 이제까지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 시간의 남녀의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 진짜. 외적으로 볼 때 당시 풍토에서 풍토에서는 너무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우물가에서 이례적인 시간에 대화하는 것, 게다가 부도덕한 삶을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상이 여기고도 남을 그런 모습이고 장면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뭐 카슨이나 퀘스텐베르 같은 이런 현재 주석가들은 옛날 랍비들이 이 남자가 어떤 여인과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봐요. 아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남자가 여자와 너무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을 일종의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렇게. 토라를 연구하는데 집중시켜야 할 주의력을 오히려 흐트러뜨린다는 거야. 많은 이 시간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습관은 중대한 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지어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이요.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아마 이것은 뭐 주후 90년대부터 130년 정도의 시대에 사는 랍비의 얘기로 보여지는데 어떤 랍비들은 자기의 딸에게 토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 딸을 매춘 행위에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여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하되 그래서 그렇게 그런 대화의 상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심하게 천시했던 하대했던 그런 당시 풍토였다고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1세기 말 2세기 초 랍비가 이제 주장한 것이라고 하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랍비가 어느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편견을 그대로 갖고 봐야 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편견 없이 그 무엇보다도 당시 사람들에게 가졌던 여성 차별적인 그런 태도 없이 대하여서 계속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것은 당시 배경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그것은 단순히 이분의 어떤 덕망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은 진짜 자기를 낮춘 거죠. 겸손하심과 겸손과 또 이 여인에 대한 자비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이 여인을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루퍼트 슈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공공연한 대화를 하심으로써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복음에 의해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이때부터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환상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담긴 이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가지고 교훈하잖아요. 교훈한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 뭐 이 말은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겠죠. 또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그 말은 왜 이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아무도 묻질 않았던 이것도 사실은 제자들이 평상시 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요한복음 쭉 나와요. 막 9장, 11장, 13장, 막 14장, 21장. 또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물어요. 그러면 망설이자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애들이 묻질 않았어요. 아마 그것은 이 여인이 아직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인을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 지금 당장 뭘 가져오시니까 배고픔부터 먼저 이거 음식 사러가서 이것부터 빨리 먼저 하고 그 다음 얘기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왜냐면 바로 이 31절을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라삐어 잡수소서 빨리 먹어야 돼. 뭐 가지고 빨리 먹자 이거 되지 이제 잡수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연유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건 배경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주목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이제 28절, 29절 네, 이건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몇 가지 행동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일단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건 아니죠. 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뭐 무거운 물 뭔가 빨리 가서 뭐지 여기서 이틀 전에 말해주고 싶은데 물 한 가리를 지고 가면 너무 버거우니까 이게 놓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갔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뭐 물을 길에서 드시라고 배려하여서 놓고 갔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새로운 생수를 얻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전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이전의 예법 중심의 종교를 버리고 영과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들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보다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심에 따른 것이죠. 그 열심이 이걸 놓고 가지고도 남는 그런 열심이었던 것이고, 굳이 이제 이것의 의미를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자신의 이전 것을 뒤로 하고 따르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반응이죠. 원래 물길로 왔던 목적을 잊고 그것을 뒤로 할 정도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여서 그리한 것이겠죠. 이런 모습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난 뒤에 보인 반응과는 분명히 대조되죠. 이 3장과 4장은 많은 부분에 대조가 됩니다. 설사 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공인하게 긍정적으로 증언하지는 않았죠. 특별히 사내들인 그 동료들 앞에 그런 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다시 동네로 가는 모습.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동네에 나왔을 때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올 때의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삶에 지친 자예요. 영혼이 목마른 상태에 가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에 지쳐있는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바뀌었어요. 여섯 번째 남편. 그러니까 그런 삶에 지친 거죠. 그런 일시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서 바둥바둥한 그런 인생을 살던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지금 동네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이 모습.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가 비록 예수님을 이제 29절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보듯이 완전히 메시아로 확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이분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 여인은 지금 다시 마을로 돌아갈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갖고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뒤운 반응에서 보듯이 분명 이 여인은 달라졌어요. 지금 나올 때와 다시 마을로 들어갈 때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일단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나머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나올 때와 이 장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나올 때와 너무 다른 거죠. 사람 시선을 피해서 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을 시간에 일부러 물길로 그 시간에 필요 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개의치 않고 그들에 가서 말하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와 이렇게 갈 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앞에서 살펴보자면 핵심적으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가지밖에 없었죠. 무엇입니까? 예수 만난 거예요. 바로 메시아이시다고 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사람이 바뀝니다. 아직 이 사람이 여기 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완전 단정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지 않고 뭐 거기까지 결론적인 것까지 여기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듯이 여기 예수님 이후로부터 그 뒤로 모든 역사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사람이 바뀌어요. 이건 역사,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는 시리즈를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죠.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죠. 완전히 그것은 처음 복음전도적인 말씀드립니다만 주로. 주로 저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더 하고 싶었지만 그게 시리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복음서 중심으로 했는데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 뒤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1세기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랄 때도 계속 이어서 역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들까지 왔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이제 증인들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무엇을 갖추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수양을 해서 또 뭔가를 다른 실력을 갖추어서 내가 이렇게 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뀐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외형만 바뀐 거예요. 외형만 바뀌죠. 외적인 모방만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 따라서 와든 뭐 남편 따라서 오든 뭐 아내 따라서 오든 간에 자녀 따라서 와든 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외형만 모방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는 이 여인도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듯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내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이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있었어요. 주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모습을 갖습니다. 내면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중에 그런 변화를 아직 갖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만난 분으로 예수를 이렇게 뭐 이 여인처럼 뭐 말하고 싶은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할 겁니다. 교회 다녀서 내가 알긴 하지 예수 얘기. 그런데 이 여인처럼 이 예수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안 만났기 때문에. 머리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 관계가 안 생겨요. 이 인격적인 이해가 안 생겨요. 너무 놀라운 분을 만났다는 이게 자기도 안 생기니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우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분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안 생겨요. 자신이 만난 분으로 자기가 달라졌다고 할 그런 어떤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 예수 얘기를 굳이 이렇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체크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여인에 관련 이 내용에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만났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알겠죠? 내 내면에 어떤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이제 여기서 뭐가 이게 있는데 이것이 거기서 딱 통제되고 여기서 딱 삭히면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겨난 변화와 함께.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하게 기술됐지만 물통이를 버려두고 처음에 왔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달려온 거예요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응?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이제 구체적인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이제 와서 봐라. 이제 여기 보면 우리말로 이렇게 문장을 되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말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말 와서 봐라 이제 와서 보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도 하셨던 말씀이고 1장 39절에서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도 와서 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지금 그런 말인데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당신들이 와서 봐라. 보면 안다. 나는 이런 뭔가 자기는 이런 말을 먼저 할 때 그런 심정이에요. 보면 안다. 와서 봐라. 그런 생각으로 와 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을 1장에서 언급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내가 다 말할 수 없고 그러나 내가 보고 알게 된 것이 너무 분명해 가지고 그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본 게 너무 놀라워서 확실해서. 와서 봐라고. 일단 와서 네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응? 그런 식으로 이 여인처럼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진정성 있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확신 있게 가지고 말하면 그것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로 와서 봐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전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도 그랬고 어렸을 때 우리들이 막 아, 진짜 와봐. 그때는 교회가 가면 막 뭐가 있었거든요. 항상 교회가 항상 뭐가 막 항상 뭐가 있는 거야. 계속 사람들이 오면서 바뀌고 변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교회가 오늘날에 한국 교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봐라고 진짜. 다 불교도들이었는데 진짜 경험하면서 오는 거죠. 이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능성 와봐 와면 뭔가 있을 거야 이런 가능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본 것이 너무 놀랍고 확실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야, 나는 진짜 그랬다. 와서 봐라. 그 말을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호기심도 느끼죠. 가보고 싶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불러일으키죠.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와 관련해서 라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의 말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여자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단지 와 보라고 청하였다. 결국 이것은 종종 사람들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와서 복음을 시험해 보라는 용감한 초대는 종종 복음의 교리를 뒷받침하려는 지극히 정교한 논거들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낳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논거가 대단히 확실한 것이어서 그들의 의지가 거기에 굴복하고 그들의 양심이 그것 때문에 분개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졌으며 새로 태어난 무지한 제자가 난해한 논거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좋은 결과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다 논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는 자는 모두 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눈으로 본다면 당신은 즉시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와서 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뭔가 말하는데 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먼저 그녀는 그분을 자신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해서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다 말한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고 지금 막 흥분해 가지고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 남편이 다섯 있고 막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알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럴 정도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고 말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일단 놀라운 변화죠. 이런 모습은 일단 이 여인이 정말 놀랍게 변화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 곧 비참한 삶을 산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삶을 제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제되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자인지 곧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내가 행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하는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과연 그렇게 흥분해서 말할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흥분해서 남들에게 말할 내용이에요, 이게? 에? 아니죠.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도 안다 할지라도 감추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사생활을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로 물길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좋지 않은 사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것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비참한 삶 속에서 또 목마른 자기 영혼에 채움받고 그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그분으로부터 들었고 그렇게 할 분을 만난 것이 자신의 과거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 너무 놀라운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보인 반응을 보면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자가 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무슨 심리학적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무슨 뭐 정신 뭘 했고 무슨 약물 뭘 했고 무슨 이런 다른 방편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고 한 것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여인의 변화에 대한 최종 결론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제 변화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 이런 것을 네,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완전히 그 다음 뭐 믿는 모습으로 확신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정도에서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들 중에 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받게 된 사람들은 그 이상의 변화를 분명히 보이죠. 이거 이상의 변화를 보여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어서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놀라운 변화예요.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괜찮고 나이스하고 멋지게 잘했고 무슨 뭐 사회적 지위고 뭐 교수든 뭐 무슨 뭐 어떤 사람이든 뭐 괜찮아 보이고 사회적 괜찮아 보이고 뭐 정신이든 뭐든 이렇게 껍데기는 괜찮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비참한 과거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억상으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뭐 생각하게 되고 약간의 뭐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종속되질 않아요. 이미 거기서 벗어나게 돼. 예수의 구속으로 인해서. 뭐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뭐 떠들고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완전히 확신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표현해 의문의 표현으로 이게 말을 한 것은 그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결론에 이르러서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앞에 19절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었잖아요. 이분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속된 대화와 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또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한 이런 것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은 아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타협으로 말하는 것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고 여긴 거죠. 그 선지자가 아니냐는 거죠. 이 사람들의 표현으로 얘기되니까 유대인들로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은 단정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조병수 교수 말대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가까운 질문을 던질 정도로 강한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며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피하고 감추었던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보라고 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사생활을 다 아셨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이 그녀에게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죠. 자신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것이죠. 빨리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주고 싶어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제 했을 때 네,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제자들과 그 다음 얘기가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그 다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오는 얘기를 이어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미루고 그냥 여기 순서대로 따라 보다가 나중에 우리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30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요?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기들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편견을 갖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이 여인이 어떤 자인지 아는 것이 있지만 이 여인이 지금 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분명히 뭔가 솔직하고 너무 이렇게 확신에 찬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과연 이 여인의 마음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자기들도 가서 가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만난 예수로 변화된 모습을 갖고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이야기를 이 솔직함과 확신에 찬 말로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세요. 궁금한 거죠. 저 사람 내가 다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궁금한 거야. 게다가 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고 말이죠. 확신을 잘 생겨. 그 앞에서 무시한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는 옛날과 좀 달리 더 반기독교 적대적인 그런 시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 사람의 변화와 변화된 그의 확신에 찬 이런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말로 인해서 반응이 생겨죠. 당사자가 예수를 만나서 바뀌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예,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상세한 설명보다도 나의 변화를 봄으로써 궁금해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궁금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오는 것, 이게 사실 우리들의 복음 전도에서 가장 강력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라엘이 말한 걸 좀 더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했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 계심했을 때 곧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듯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마리아 여자도 와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난해한 논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주장에 대해 심오한 추론을 전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와 보라고만 말했다. 그녀의 마음이 깊은 은혜를 받아 넘쳤기 때문에 그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사마리아의 여자가 행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해야 한다. 교회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세상의 상태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식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가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말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침묵만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마땅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염려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지에 대하여 마땅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적으로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영원과 영혼,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리 기독교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너무 뒤늦게 깨우쳐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완고한 맹목성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놀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각각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분명 영원히 목마른 나를 채우시는 구주, 그리고 채우신 구주이십니까? 그를 만난 자입니까? 그래서 그를 말해주고 싶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와 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의 어떤 것처럼 한 종교의 무슨 창시자를 아는 것과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진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심지어 그는 부활 이후 생명이셔서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말하고 싶지 않은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건 그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그분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느새 잊거나 다 옛날 얘기처럼 옛날의 경험처럼 다 여기면서 마치 굳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예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기뻐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면서 동시에 그분을 말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와봐라. 자, 이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합시다.